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 가운데 시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전부가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전쟁 생기고 권고한들이 많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또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 그런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했을 때 옛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이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니까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이 끝까지 가는 비참함이 그 성에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었던가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다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상황이 지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아람 사람이 다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쯤인지 분명히 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하면 벤하다시라고 하는 아라왕의 이름이 여러 차례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20장에도 또 22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니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3장에도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 때로는 전쟁 일으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람 나라에 이 베나다시란 이름을 가진 왕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아서 아마 베나다 1세, 베나다 2세, 3세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신약에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예컨대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헤롯왕이라고 하지만 다 같은 헤롯왕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그 헤롯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헤롯도 있고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했던 칼로 목을 베었던 그런 헤롯도 있어서 헤롯 1세, 2세, 3세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베나단 왕도 1세, 2세, 3세 그렇게 이어가면서 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이 왕조가 북왕국을 괴롭히는 그런 왕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다시라고 하는 아람의 왕은 흔히 역사에서 말하는 베나닷 2세로서 하사일이라고 알려졌던 나중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기름부어 왕으로 삼았던 북왕국의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그 하사일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 베나닷 2세로 칭해졌는데 그였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왜 그렇게 짐작하는가 하니 이 베나닷 2세라고 하는 왕이 역사에서 보시면 BC 806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생겼던 사마리아 전쟁 때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또 BC 803년까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같은 기간에 겹쳐서 아마 그 기간에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 2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데 사실은 이 베나다 2세, 여호아스 왕때 왕이었던 이 2세는 유명한 예후라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고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 왕조를 세웠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 때에 북쪽에서는 아람으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아서 참 아람 때문에 고생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했던 시기가 이 여호아하스 왕의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금도 쉼 없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이 공격했던 시기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침략과 약탈이 많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많았고 심지어는 종교적 압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 여러 종류 우상 숭배 종교에 빠져드는데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 천체 숭배 종교였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살던 거기 살던 사람들 천체 숭배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그 땅에 원래 없었어요. 나중에 북왕국 말기가 되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도입되게 된 시기가 아람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이 천체 숭배 종교를 받아들이고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북왕국의 이 천체 숭배 종교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그 시기 얼마나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이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포위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이 전쟁할 때 성을 포위하면 끝까지 버티지 않겠습니까? 성 안에서 끝까지 버티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첫째는 물을 끊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원지를 다 차단하고 둘째는 출입을 봉쇄해서 식량이 고갈되게 만들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 반대쪽에 이 성만큼의 높이의 언덕을 쌓는 거죠. 언덕을 쌓아서 성 안으로 정약해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고 그렇게 되면서 극심한 식량난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고 이 나귀 머리라고 하는 건 보통 때는 먹지 않는 거죠. 이건 다 버리는 것이죠. 보통 때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은 80세겔이었다. 이 은 80세겔이면은 보통 때 같으면 곡식 600리터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엄청난 돈이에요. 곡식 600리터 같으면 굉장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걸 평소에는 갖다 버리던 나귀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곡식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 곡물 가격이 얼마나 치솟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었다. 비둘기 똥이 왜 그 당 식량으로 둔갑을 했겠습니까? 아마 비둘기가 곡식을 먹고 똥을 싸면 그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오면 그걸 식량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4분의 1 값이 한 값이 1.2리터니까요.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은 5세겔을 주어야 그걸 샀다니까 한 세겔이면 장정 하루의 품삯인데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그 비둘기 똥 한 주먹만큼만 산다고 생각하면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막바지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몰리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이 지금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상황 중에 시찰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왕이 생각해보니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도와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작마당으로도 도울 수 없고 포도주 틀러도 도울 수가 없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굶주린 백성을 보고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게 이 무능한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도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하고 나하고 먹을 것이 없어 의논을 했는데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이 자식 잡아먹자고 했는데 우리 자식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을 숨겨버렸습니다. 이런 원통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왕이 무엇으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 절망 이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백성들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처참하게 됐는데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절대 무능에 빠져버린 이 상황이 지금의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의 잘못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포위하는 그 자체를 왕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지만 이 상황에서 왕의 잘못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녀고 온유하고 연약해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나들인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게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그런 신명기에는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왜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신명기 28장 47절을 보시면 어떤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지를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 다 거두어 가시고 자식을 나누어 먹어야 될 만큼의 비참한 처지가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그는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묻고 제사장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감사치 않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악한 일에 사용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것부터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 일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은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반성이나 각성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이나 발견이 없습니다. 엉뚱하게도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신 엉뚱하게도 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선지자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다 엘리사 잘못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잘못, 내가 저 엘리사를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해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일을 못하면 내가 망해도 좋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다.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이 왜 엘리사 선지자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종 때문입니까? 왜 멀쩡한 하나님의 종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요. 엘리사가 졸지 암살의 위험에 도달했습니다. 그 앞의 역사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나라를 건져준 중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엘리사가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왕의 태도에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그 전에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았던 아람 군대를 왕이 죽이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부모 형제들을 돌려보내자. 그래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였으면 괜찮을 터인데 돌려보내자. 그래 돌려보내가지고 쳐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나타나서 기도하고 다 물리쳐줬는데 왜 이번에 안 해주느냐? 지금은 왜 그렇게 기도해서 이 군대를 물리쳐주지 않고 이 성 안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기는데 선지자가 뭐하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선지자를 향해서 분풀이를 하는 듯한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이전에 왕이 엘리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에 쳐들어왔던 군대를 다 포로로 잡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했을 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까. 내 아버지라는 말은 국부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기댔는데 지금은 또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이렇게 처단해야 되겠다고 왕이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파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잃어버린 왕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참담한 상황이 생겼는데 도와주소서 하는데 타장마당에 곡식 한 줌 남은 것도 없고 포도조들에 포도주 한 모금 남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뭘로 당신을 돕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나는 못합니다 하고 자기 무능함을 토로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었으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해야 맞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왕을 찾아가서 대책을 세우고 백성의 대표들이 의논을 해야 맞지 않아요? 왕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왕에게는 길이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선지자님을 만나야 그에게서 무슨 말씀이라도 나와야 길이 생기고 방법이 있을 줄 생각하고 백성의 대표들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서 이 난국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엘리사의 집으로 들어가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왕의 군대가 선지자의 집에 왜 밀고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밀고 들어갈 만큼의 용기와 백성들의 지지와 군사들의 찬성을 못 받아내는 겁니다. 아무도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밀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권위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명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명이 그에게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잘했습니다. 전쟁, 블레셋과 전쟁도 이기고 아말렉과 전쟁도 이기고 그러다 악한 욕심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영이 떠나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을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탓이다고 책임 돌리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도 성경 말씀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금방 답이 나올 터인데 그 성경 한번 들춰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능력이 그에게 나오겠습니까? 항상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 떠나버리는 게 왕이 왕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무능한 자리에 빠져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십시다.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모여 의논을 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엘리사는 앉아서 천리를 봅니다. 왕이 자객단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라는 것도 알고 그 뒤에 급한 발걸음으로 왕이 따라오는 것도 앉아서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말을 백성의 장로들이 청종하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이런 능력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아람 군대가 여기에 가서 진을 치자 하고 의논하면 엘리사가 앉아서 그걸 압니다. 그 대비책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왕에게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 권고합니다. 앉아서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것들을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짐작이 이런 예견과 이런 예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첩자를 보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주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면 언제든지 그 손길의 인도함을 받고 그 능력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엘리사가 그럴 것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방법을 계책을 만들어내는 사이에 이 왕이 하는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왕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자신이 보낸 자객단이 엘리사를 죽이러 갔다가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함부로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돌이켰더라면 거기도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대를 더해보겠냐고 돌았습니다. 그러니 이 무능한 왕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절망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도 왕인에게 혹시 저분의 결정과 판단 행동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만 바라보고 있을 때인데 그는 자꾸 이 믿음없는 소리만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서 뭐 희망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처럼 돼서 되겠습니까? 희망을 보이고 긍정을 보이고 소망을 보이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엘리사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어떤 희망을 선포합니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문 있고 성문 그 앞이 거기가 재판정도 되고 거기 시장도 됐대요. 거기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가격도 정상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다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폭등했던 곡물가가 뚝 떨어져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거. 그 말은 이 환란이 다 하루 만에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신다 한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합리적인 이야기죠. 사람의 생각으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는 훨씬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상상도 못할 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다음 생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길도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방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길도 있고 능력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왕은 타작마당에도 희망이 없다. 포도주 틀에도 없다. 내가 뭘로 도와줄 수가 없다. 안타깝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무슨 더 이상 소망을 두겠느냐고 돌아서고 까닭 없이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엉뚱한 분포를 하는 이런 판에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해결됩니다. 24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희망의 근거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시험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이 곧 끝난다고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